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가난이 장애다, 가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기회가 된다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오랫동안 부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든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양 착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적인 부유함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유함도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라는 주제로 한 시간 꾸며볼까 합니다. 성경은 가난을 무조건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보다는 그 부유가 누구의 것이며 또 그 부유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는 능력, 그것 참 자기가 잘해서 자기에게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로부터 지혜가 온 것 혹시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요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회이면서 책임이면서 또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제목은요. 그래서 부요가 고통이 될 때 축복을 받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오히려 깊은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경우에 부요를 얻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기다렸고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집을 짓고 재산이 늘어나고 또 좋은 시스템이 갖추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움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따뜻한 데 자고 좋은 데 거하고 많은 물질이 증식될 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요가 고통이 되는 첫 번째 순간은 돈이 많아진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요가 영적인 착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요. 건방사탄은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생각을 심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게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지. 참 생각하기를 잘했어. 나는 역시 그 계산이 맞았어.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장래가 보장되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은 부요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고통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요하면 그만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모이죠, 주위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또 자기가 더 성실했기 때문에 마땅히 얻어야 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요.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삶의 지혜와 가이드라인을 바로 제시했다고 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경고한 것은 사치가 아니라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바로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많이 그렇게 생각들 하죠. 게을르기 때문에 가난하다.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 게을러서 가난하다. 그리고 나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으면 저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교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이지 그 부유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나 도덕적인 우월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부요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우월하고 교만하게 만든다면은 이 물질적인 부요는 그 사람의 영혼의 고통을 시작하게 하는 위험한 인자가 되는 것이니까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물질적인 부요가 거짓된 안전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쌓아 둘 곳이 부족해지자 더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요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아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요, 농사가 잘 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창고를 지은 것도 문제가 아니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은 집어주신 겁니다. 돈은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진실한 사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명언을 또 새기고 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물질적인 부요는 본의 아니게 탐욕을 키워주어서 이제 이 만족을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는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은 헛되도다. 참 정확하게 사람의 심리를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많이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걸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사실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죠.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고 싶어서 안달을 할 때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드려드리죠. 아합 왕에게 왕궁과 넓은 영토가 있었죠.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을 보자 그것까지 갖고 싶어 했습니다. 나봇이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은 화가 나서 침상에 누워 음식도 먹지 않고 이세벨을 통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이 아합은 가난해서 고통받은 사람이 아니죠. 원하는 것을 하나 갖지 못해서 고통받는 부자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통받는 부자들 많이 봅니다. 뭐 스스로는 부자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옆에서 볼 때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래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지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고민하며 스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죠?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은 99개, 99개를 가졌어. 한 개 가진 사람은 그걸로 만족해. 근데 99개 가진 사람은 야, 저거 하나 뺏어서 100개로 만들자 하는 욕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며 사는 삶은 피곤합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더 나은 행복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경쟁자나 도구로 보는 이러한 사회의 시선과 경쟁심을 버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자족함을 가질 때, 바울 선생님이 모든 삶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이유로 인해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 소유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재물에게 소유당해서 늘 생활의 모든 것을 재물로 잣대를 삼고 재물로 가치를 삼고 재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은 우리의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긴 하지만요,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질 자체에 정신을 팔리지 말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근데 재물이 쌓이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쌓인다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늘에 쌓일 상급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물질적인 부요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좀 할까요? 제가 그래도 선한 일을 조금 해왔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 심보를 하시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재산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고 안전이고 자랑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그 영생을 자신의 재물 가지고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내어놓고 그것 가지고 쓰면 예수님께서 이뻐서 영생을 주신다고 생각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드리라 명령한 것 이것 가지고 또 우리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가?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청년에게 이 재물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건드려 보신 거죠. 그러니까 부요가 고통이 되는 가장 심각한 순간은요.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재물까지 붙잡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물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성 성경의 또 마지막 부요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해 주는데요. 그거는 부요가 착취와 불의를 낳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부요를 쌓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래 말할 수가 없죠. 노동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가, 가난한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그냥 후려친다든가, 부정한 거래로 이익을 얻는다든가, 권력으로 약자의 것을 빼앗는다든가, 교회나 자선사업을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한다거나, 타인의 희생 위해서 자신의 풍요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강탈한 것으로 드리는 번제를 미워하시느니라. 오늘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부정직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목사님이라든지 이웃의 성도들이 와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물질적인 부요가 하나님의 기회가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부요를 축복으로 만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물질적인 부요가 감사와 예배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부요의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물질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뭐 처음 익은 열매 그 자체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참 믿음으로 많은 부를 쌓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외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선교하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이 청지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주고 싶으시겠어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 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건강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사업도 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재산도 부유함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부요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나눔의 기회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씀했고 부유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명확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 물질적인 부요는요.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물질적인 부요가 결정적일 때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많은 지위와 권력과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함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장애아동들에게 윌체어와 치료를 제공해주고 굶주리는 가정에 식량을 제공해주고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준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재물의 부요가 하나님 나라 외에 기회가 될 때 네 번째는요. 우리의 재물의 부요가 공동체를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더니 공동체의 건강한 이 삶이 지속될 수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필요와 존재 이유인 것이죠. 또 바울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큰 사도행전적인 일을 감당한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에게 드린 바 있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나눈다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부유함은 개인의 성취를 과시할 기회가 아니라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채울 기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지원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물질적인 부요는 선교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자신들의 재물로 섬긴 많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선교를 물질로 도왔고요. 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도 바울의 선교를 물질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은 아니죠. 복음 사역에 바로 직접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접 선교지로 가고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재물을 들여서 그 사역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모든 분들이 요즘 말하는 것처럼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부요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사용될 때 그 부요는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유함도 하나님 나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경고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네요. 가난은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되지만 부유함은 하나님을 닮아 베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은 단지 더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살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유함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유이기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위탁이며 우리의 즐거움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책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 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